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유익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몇 주에 걸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 시리즈가 끝나고 독립적인 몇 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참새 다섯 마리입니다. 참새 몇 마리요? 다섯 마리. 인생의 경험 가운데 흔히 보는 사람들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실제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속임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상대방을 신뢰하는 경우에서 좀 속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그 사람이 훔치고 있고 강탈하는 사람인데도 아무 감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 9월 초에 한국에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헤어진 지 열흘 만에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살해한 혐의로요.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거절하자 범행했습니다. 이것이 9월 초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이 죽음을 당한 여자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남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줄 알았을까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이고, 근데 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얼마 전 MBC PD 수첩에서 불량 변호사들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가지고.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모 씨라는 이가 위약금 청구 소송을 위해서 법무법인 소속의 어떤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수임료, 공탁금 약 한 1,7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몇 번에 걸쳐서 지불합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후에 이 변호사로부터 이겼다는 승소 소식을 들어요. 근데 나중에 직접 법원을 찾아가서 확인해 본 결과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접수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겼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제 김모 씨는 이 변호사를 소송하기 위해서 다른 변호사를 사야 되는 잘못된 만남이죠. 잘못된 만남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소중한 것을 강탈하려는 도둑이 곁에 있음에도 무감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는 반대의 그림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인격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서 보배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못 알아보고 다른 급수가 낮은 그런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책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이 필립 켈러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부모들 밑에서 태어나 그쪽에서 아프리카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자랍니다. 현지인들이 치는 양을 보면서 이제 10대까지 자라죠.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양을 하면서 양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 이렇게 저술을 해요. Sheep can, under mismanagement, be the most destructive livestock. 양이란 동물은 under mismanagement, 저는 주인을 잘못 만나면 가장 파괴적으로 될 수 있는 동물. 양이란 동물의 속성이에요. 이 양들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전체 운명이 좌우됩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목자를 만난 양들은 건강하고 만족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무능하고 게으른 목자를 만난 양들은 초췌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양들의 습성을 관찰해 보면은 인간의 행동 패턴과 참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들 곳곳에 사람의 행동을 양의 습성에 비유해서 언급한 곳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4장 15절 잠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 양이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하세요. 여기서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분명하게 대상이 산에 보이는 그런 양들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목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많은 동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양을 사람에 비교해서 그분의 진리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아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 그냥 동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무작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 그런 성격이 있네, 성질이 있네. 그렇다면 내 백성에게 이러한 습성을 가진 너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창조 순간에 그의 백성들의 습성, 생각 패턴, 행동 양식들을 미리 보시고 이 동물에게 각기 다른 모양의 동물에게 어떤 메시지까지도 줄 것을 생각하고 만드신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언 6장 6절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겨울을 준비하는 속성을 가진 개미. 창조주께서 개미 안에 넣어두신 속성이죠. 개미를 창조하실 때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인간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넣어주신 게 아닌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묵상을 하다가 그러실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자연계와 동물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동물이 저는 양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양들의 습성은 사람의 습성과 너무 닮아있죠. 어떤 면에서요? 양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은 동물이 없어요. 특히 양은 겁이 많은 짐승인데 아주 쉽게 불안에 사로잡혀요. 한번 무서움을 느끼면은 양은 눕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양이 눕는다는 것은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주변에 덤불에서 토끼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도 양은 그 양떼 전체가 술렁입니다.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혹시 근처에 야생동물이 울부짖는 소리가 한 100m 멀리에서 들리잖아요. 야생동물이 울부짖는 소리, 오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은 이 양들은 공포에 빠져서 탈진할 때까지 우왕좌왕하면서 막 돌아다닌다고 해요. 이게 양의 체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양들을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 진정시킬 수가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대여섯 마리 양들, 서른 마리의 양들, 패닉에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때 목자가 모습을 딱 드러내면 희한하게 그 움직임을 거쳐요. 양의 습성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뜻이 평온을 되찾습니다. 이것이 양의 본성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본성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양들에게 목자의 모습을 드러내면 양들이 잠잠해지듯이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바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어 불안과 두려움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이스라엘 왕 다윗은 그런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챕터인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하는 분들 시편 23편 외우고 있다면서요. 홍성용 행자가 외워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때는 우리 다 일어나서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반드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이 반드시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는 반드시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반드시를 absolutely, 절대적으로,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대부분은 이 반드시를 surely, 확실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반드시 이 단어를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할 때 쓰이는 부사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의심의 여지 없이 절대적으로 확실히.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다윗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심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차원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잠시 들어가기 전에요.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 중에서도 엄마들이 자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지금 주한이 스페인에 여행 중이죠.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스페인 방문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한이와 영상통화 해요? 오케이. 주한이 일정 알고 있죠? 언제 항공편으로 어느 요일 도착하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어제 토요일 아침 주한이 정확하게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요? 몇 시 몇 분에 일어났는데요? 몇 분요? 몇 초예요? 어젯밤 주안이 무슨 꿈 꿨는지 혹시 알아요? 네요. 혹시 주안이 머리카락 100에 몇 개 떨어진지 알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 바 되었나니. 이게 엄청 올라온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묵상하는 것 자체가, 머무는 것 자체가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구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은 내용입니다. 자기 자녀는 물론이고 오늘 아침 머리 감으면서 자기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는요 잠자기 전에 17만 6,700 두 개였는데 잠자는 사이에 침대에서 6개 빠졌고 아침 먹으면서 1개 빠졌고 머리 감으면서 17개 빠져서 지금 17만 6,678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경 다시 보십시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을 진실 자체이신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전율이 일어납니다. 앞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이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금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참새가 몇 마리 나왔어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참새 다섯 마리, 두 아사리온.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수가 작아집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옛날에 술 마실 때 그 참새 구이로 포장마차에서 술안주로 소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참새 구이가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해요. 그리고 가는 뼈를 통째로 씹어 먹기 때문에 바삭한 느낌이 들고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참새는 예수님 당시에는 술 안주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고기로 소비되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희생제사 예물로 양이나 염소를 살 돈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참새를 구입해서 예물로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보면 비둘기가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비둘기 대체로 아니면 이 비둘기가 참새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을 해요. 어쨌든 이 참새 한 마리 예수님 당시 얼마에 거래됐을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그러면 한 아사리온이라는 그 가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아사리온 코인 하나를 주면 참새 두 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2분의 1, 0.5 아사리온이죠. 아사리온은 길 가다가 주었을 때 아싸라고 해서 줍는 그런 동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서 주로 쓰던 통용 화폐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주로 일당 받고 할 때 아, 예, 데나리온. 예. 전도사님 부인되면 저 정도 나와야 됩니다. 데나리온. 로마 화폐 단위 대표적인 데나리온인데 이 1데나리온이 이 조그만한 그 동전이에요, 동전.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하면 품삯으로 받는 그 액수예요. 아니면 로마 군인이 하루 급여로 받을 때, 그러니까 한 달 일하면은 30데나리온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는 일 아사리온, 작은 구리 동전인데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노동한 대가로 데나리온 하나를 받잖아요. 그래서 가서 환전하면 16개 아사리온을 손에 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한 아사리온을 가지고 참새 파는 데 가서 이렇게 건네면은 참새 두 마리를 주었다. 동전 가운데 하나로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서 다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그가 쓰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정확한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마태와는 다르게 아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참새를 살 때 한 아사리온 가지면 두 마리 주지? 그리고 두 아사리온 주면은 몇 마리 주디? 아, 다섯 마리요. 이런 내용을 다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용합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두 아사리온은 원래는 네 마리를 살 수가 있는데 다섯 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덤으로 끼워진 참새죠. 여기서 이제 1 플러스 1이 시작된 거죠. 잘 알겠지만 1 플러스 1으로 끼워주는 상품은 고가의 제품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노엘 리밍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삼성 83인치 TV 가격을 검색을 했어요. 가격이 9,994불이 9,994불 TV 하나가 삼성 OLED TV가요. 고가죠. 이런 고가의 제품에는 끼어 팔기가 있다 없다. 아니 이거 하나 샀는데 끼워주면 안 돼요? 절대 없어요. 끼워주기는 1 플러스 1은 감당할 만하니까 끼워주는 저렴한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용량 샴푸를 5개 샀다. 한 개 한 개 한 개 20불, 20불, 20불이에요. 그렇게 사면 약 한 100불 되잖아요. 그러면 두피 클렌징 브러쉬를 하나 끼워주는 거예요. 두피 클렌징 브러쉬가 얼마 하는데요? 11, 2불 해요. 덤으로 주는 것은, 끼워주는 것은 저급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다섯 마리 가운데 어느 걸 이야기할까요? 그 하나도. 덤으로 끼워준 참새 장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보잘것없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참새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덤으로 파는 다섯 번째 참새도 잊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마도 한 영혼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부터 유다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참새를 더한 것보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잘 알고 아끼고 사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요? 머리털 하나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하게 자녀의 내면 깊숙이 아는, 그렇게 아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새기고 나를 뜨겁게 해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드므로 주는 용도로 팔린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미물인 참새가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참새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가셨을까? 드물어 끼어 파는 참새 한 마리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요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 생에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고 이 선하심과 헤세드 사랑이 우리를 추격하듯이 따라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언제 많은 시도를 해보지만 기도마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시편 23편 6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이런 고백을 천천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실제이다. 피값으로 나를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 나를 추격해오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뒤에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같이 따라붙는 그 그림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라프, 따라프. 추격하는 거예요. 펄수하는 거예요. 따라잡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로 힘든 와중에 기도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을 펴놓고 천천히 되뇌고 또 되뇌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을 실어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처음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할 때는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리얼리티예요. 근데 내 감정이 무슨 이유 때문에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선하신가 하는 게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는 그 두께가 큰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경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뇌고 되냅니다. 수백 번을 마음을 실어서 고백할 때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질 때가 있어요. 선하심과 변함이 없는 헤세드 사랑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확 나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러는데 유독 내게만 인색하고 무관심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더욱 이 구절을 천천히 소리내어 고백해보라고, 마음을 실어서 말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세드 사랑이 나의 경험 밖에 머물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나를 둘러싼 문제와 장애 때문에 내가 지금 감정적인 경험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머릿속으로만 생각이 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이 있구나 라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나를 지배하는 나의 감정을 흔들 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천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헤세드 사랑이 나를 둘러싼 문제와 장애를 뚫고 내 내면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좋아져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경영하시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가? 왜 나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내 기준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경험.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은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소중한 것을 강탈하려는 도둑 같은 존재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속는 경우, 무감각한 그런 일이 있고요. 반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머리털 아침에 몇 개 빠졌는지 그것까지도 아시는 그런 인격이 내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신 정말 보배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윗은 자신의 목자로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날 따르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은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멈춘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호흡이 있는 그 동안에 한치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추격하듯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허물과 부족에도 그러한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신 그 역사는 누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허물과 부족이 막 있으면 움츠러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두어 주실 것이다. 이제 나를 따르던 것을 보류하고 스톱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시작한 사람들,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완성 지점까지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누는 말씀 안에는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에 새기기에 쉽지 않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실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둘러싸여 있어서 생각에 할례가 일어나지 않아 이 진리가 저항받고 그래서 내 마음을 충만한 기쁨으로 들뜨게 하는 것에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또 주님과의 거리가 느껴질 때마다 다시 이 지점으로 와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